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3일 주의 날입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0장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여러 말로 그곳의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낸 뒤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때 바울과 같이 간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다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 그들과 만나 그곳에서 일일을 지냈다. 일요일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모인 사람들에게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을 여러 개 밝혀놓았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잠든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아래로 내려가 청년을 팔에 안고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동이틀 무렵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을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며 큰 위안을 받았다. 우리는 바울보다 앞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해 떠났다.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배에 태울 생각이었다. 바울 자신은 아소까지 걸어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정한 일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배를 타고 떠나 기오 가까운 곳에 닿았으며 그 다음 날에는 사모로 건너갔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갈 길을 정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시아에 너무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닿으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그리러 오라고 불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제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온 것을 잘 아십니다. 저를 해치려는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가 주님을 섬겨온 것도 잘 아십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제게 닥칠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느 성읍에 가든지 투옥과 어려움이 예루살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제게 일러주신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숨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주 예수께서 제게 맡기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살피라고 맡기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목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늑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치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들의 뒤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피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관한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몫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제 손으로 일하여 저와 제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벌어서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바울은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이 울며 바울의 목을 감싸 안고 입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더욱 슬퍼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출애굽기 제3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리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2층 방으로 갔다. 거기 모인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쟁이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몇몇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의 힘쓴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제 주님을 하늘로 이별한 제자들과 여인들은 주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단계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에서보다는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이해하고 확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도 진리의 언약 위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들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와 소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던 것도 이제는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기대할 수가 없는, 다만 막연히 오실 익숙치 못한 성령의 약속도 저들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멀고 먼 낯설은 약속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부활을 목격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고 자신들의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저들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도하며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보다 분명하지는 못하고 간접 체험이라도 하기 위해서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도 체험자들과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성령의 지도와 함께 우리 각자의 체험으로 우리 삶 속에 재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로 부활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각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또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의 위엄의 모습을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이 제자들처럼 체험해서 하늘의 확신으로 충만한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을 중심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지나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후의 기록을 그의 복음서 말미에서 기록하기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인 51절에서 53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마태나 마가 혹은 요한이 기록했다면 우리는 조금은 의아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같은 누가의 기록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다락방과는 많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도 그 기록을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누가복음 22장 12절에 기록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같은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장 12절은 한참 교회의 역사가 진행된 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모여서 기도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추경학자들은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13절의 말씀에 집중하여 성전이라는 사실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다락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누가의 마지막 기록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53절 내용이 바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4절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곳입니다. 누가는 분명 주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돌아가 성령이 오시기까지 머물렀던 장소를 늘 성전에서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한시도 다른 곳에 간 일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13절 상반절 했는데 열왕기상 6장 5절 10절 또 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역대상 28장 11절에도 성전에 많은 다락들을 언급합니다. 또 헤롯 성전은 그 규모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보다 컸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예수도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성전 관리자들이 이런 성전의 다락에 주님의 제자들이 머무르는 것을 허용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하셨고 나중 제자들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교회 탄생 후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사실도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호소력이 있는 증거는 바로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14절,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오심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에 주님의 약속이 먼저였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언급한 대로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다락에 모인 사람들이죠.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3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음에 다루게 되는 15절 이하에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사도 보선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과 공간복음의 기록과 다르지 않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세료신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될 가룟 유다라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 18절 같은 기록입니다. 여인들인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에 그랬는데 누가는 이미 주님을 따르는 몇몇 유명의 여인들과 이름 없는 여인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이죠. 이제 이 여인들도 하나같이 주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 하반절 그랬는데 이 모습 역시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들이 비록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은 곳에 보고요. 또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나 유다 같은 것을 보는데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결국 주님의 희생은 인류의 죄의 문제였었고 그 인류의 한 부류였던 육신의 혈육들조차도 포함되고 있음을 배웁니다. 저들은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게 된 이유는 이미 4절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오셨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은 오시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세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자신에게 필요하니 내놓으라는 식의 억지를 쓰는 경우를 들어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받을 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고 지키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한 장소가 개인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죠. 다른 말씀, 말이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은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미가서 4장 1, 2절의 말씀인데 비록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성전이었지만 세례 요한을 낳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신실한 선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도를 뵙게 되는 감격을 누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령의 오심이 개인의 다락방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연관되어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의 마지막 기록에 연결해서도 마찬가지죠.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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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유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I have the love of Jesus,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요한이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이 어른이 된 후에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생활하였어요. 그의 옷은 낙타털 옷이었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광야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랍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멈추고 세례를 받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집을 떠나 먼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30살쯤 되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전도하며 세례를 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보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순종의 죄. 지난 시간에 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죄는 부도덕, 태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순종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용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도덕적 원리만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엄한 벌을 받은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경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도시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로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장 17절. 그들이 그 성을 도망할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그 성에 퍼부으셨습니다. 그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즉시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도덕적인 잘못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은 한 젊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에게 왕이 자기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으나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아 저녁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는 초대받은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떠난 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와 식사한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웃사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성막을 관장하는 레위인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후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에게 불행만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한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후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로 하고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자 웃사가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웃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려 했던 웃사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행위였으므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도들이 쓴 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음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저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에 무엇을 빼거나 더함으로 다른 복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한 경고를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을 지나쳐 너무 멀리 가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열이 더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이 금지했으므로 성경이 침묵할 때에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경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순종의 방법은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을 변경할 수는 없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을 때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크기와 층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료로 코페로 나무를 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노아는 코페로 나무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코페로 나무 대신 참나무나 히코리나무, 단풍나무 같은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것을 그에게 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참나무나 히코리나무나 단풍나무는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재료를 쓰라고 하셨을 때 그 나무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잘못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나무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물론 하나님이 세상 것까지 다 지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틀림없이 연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는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연장을 사용하여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아가 코페르 나무 대신 다른 나무로 대체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아람왕의 군대 장관으로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나병을 치유받고 싶다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이 그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여기서 언급한 강에 가서 담그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나만이 다른 강에 가서 몸을 담갔다면 나병을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지자의 명령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지 요단강에서 내 몸을 일곱 번 담그라였지만 그 명령에는 고침을 받기 위해 다른 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명령에서 사도들은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파할 것이 복음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받았습니다. 정치나 경제를 전파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왜 정치를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무엇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할 것은 복음이었고 정치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교회 건물에서, 혹은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대신 정치를 전한다면 명령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속에 잠기는 행위가 세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구절에서 바울은 물을 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흐르는 물이나 따뜻한 물 아니면 차가운 물에서 세례를 받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물에서 받든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속에 잠기는 장사를 물뿌림으로 대체한다면 그 명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주의 만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기념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의 상징으로 떡을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당신의 피의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주의 만찬 재료를 떡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떡 대신 닭고기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대신 오렌지 주스로 대체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명령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울의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을 시, 찬송, 신령한 노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나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노래들은 에벳이 배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벳이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종류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어떤 종류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언급한 음악은 노래 부름, 곧 육성음악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주제와 연관된 교훈을 가르칠 때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예배 시 악기 사용을 금지한 구절이 없지만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주의 만찬에서 오렌지 주스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악기 사용은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고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악기를 더하는 것은 명령 자체에 대한 변경입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음악하라 라고 했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사용할지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노래하라이므로 어떤 음악인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에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곡조가 필요합니다. 이 곡조를 우리가 외워서 불러야 하는지 악보를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도움이 되는 악보 사용은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지만 부르는 노래는 육성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받으실지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모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가 라디오라는 편리한 매체를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려 애쓰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